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나라에 선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대동해서 감옥,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감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죄수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그 죄수들은 한결같이 소외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져서 그 낙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죄의 여파 속에서 분노와 그리고 한탄과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쓸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했습니다. 그런 왕과의 진심이 통하는 터치 그리고 만남이 있었을 때 그 죄수들에게 무언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만났다는 것, 왕의 선하심과 긍휼을 내 마음으로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고, 자기 왕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죄수들의 만남이 이루어낸 복된 역사였습니다. 왕이 죄수들을 안아주었다고 해서 그들의 악과 죄가 왕을 악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왕의 거룩이 죄수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 속에 채워지고 그 거룩의 주인을 찬미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두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연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그 가르침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도와 삶의 일치의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기도는 크게 여섯 개의 간구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보실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 관해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락, 오늘 읽으신 그 본문과 연결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늘에 이렇게 환상적으로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또 온유한 자들 이렇게 등등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루는 거룩의 내용은 1차적으로 우리의 성숙과 성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가 점잖아지고 그리고 또 권세가 있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룩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이 거룩의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엄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성결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구별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세계와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구별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다른 종교들도 보게 되면 그 종교들은 다 각각 나름대로의 신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신관들이죠. 그 중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죠. 그 신관은 신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뭐 나무다, 또 뭐 바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체의 자연은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과 자연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나 인도 철학 그리고 뭐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은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와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만든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시느냐 하면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쉽게 들리죠? 뭐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가? 인간의 타락을 이용하는 악의 권세는 매우 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우리가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의 모조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안함을, 편리함을 평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함 가운데 거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얻고 능력도 더 많이 길러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업적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도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의 모조품인 편안함, 편리함, 그 속에 편리주의를 자극시키고 또 성공주의를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깊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적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 악의 교활함. 따라서 이 악의 교활함은 윤리적인 잣대에서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편안한 것이 나쁜 것입니까? 비윤리적인 것 아니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의 교활함에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분리의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을 물리치세요. 때로는 그대로 두시면서 쥐고 흔드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방치해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자, 거룩의 첫 번째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존중받으셔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서 존중받으시고 우대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어디에도 계신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어디에도 계시니까 알아서 계시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어서 존중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이 거룩의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의 두 번째 요소는 최상의 가치들이에요. 최상의 가치들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최상의 가치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뭐 이 컵 중에는 무엇이 가장 최상의 것일까?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중에서는 또 뭐 어떤 교회가 가장 최상의 교회일까? 이런 견주고자 하는 비교 의식이 또 발동이 걸리죠.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주 그 육신의 아주 뚜렷한 습성이죠.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인데 잘 안 버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 이건 뭐 우리 인간도 선하고 하나님도 선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선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모든 원리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라는 그 근원성,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빅뱅설이 이제 우주 창조론의 굉장히 그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잠깐. 요즘 과학자들이 그 입자 물리학 연구소라는 것을 유럽에 이제 크게 공동으로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빅뱅이 딱 일어나고 난 100만 분의 1초까지 추적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고 싶은 것은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그 시작이시죠. 과학적으로나 뭐 인문학적으로나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만나면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학문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어떤 삶이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잘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자, 이 말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사람,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들은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들은 것을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최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벅찬 가슴을 갖게 됩니다. 이 벅찬 가슴의 감동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자 하는 적극성과 그런 모든 희망에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 속에서 이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테네시 낙스빌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스모키 마운틴이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은 그 블루 미스트, 그 푸른색을 띤 그 안개가 이렇게 촉하게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굽이굽이 너머로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그 광경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을 볼 때 정말 최고다, 최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회 동문이신 황용기 목사님이 이제 콜로라도에 계실 때 목회자 모임을 거기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로키산 정상으로 데려가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해발 11,000피트니까 한 3,600미터 이렇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아주 넓은 구릉이 꼭 목초지 같은 구릉들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그것을 보면서 또 외쳤습니다. 최고다, 최고. 그럼 도대체 뭐가 최고냐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죠 지금? 스모키 마운틴에 대해서 듣기만 할 때는 들은 사람이 어떻게 보지 않고 최고라는 탄성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감동 없죠. 로키 마운틴은 아름답다라는 말만 듣고서는 최고란 탄성 안 나오죠. 듣기만 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알고 싶은 거는 스모키가 더 좋아? 로키가 더 좋아? 이제 그거 물어보고 싶겠죠. 내가 먼저 간다면 어디를 먼저 갈까? 이런 거 궁금해하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산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대한 제 안목이 바뀌었고 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둘 다 제게 너무나도 필요한 감동의 힘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민서가 이거 들어봐. 바리톤 오현명 선생님의 그 한국 가곡을 들려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오현명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원로시죠. 지금 자꾸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현명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때 와, 바로 이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깊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클래식 오디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리톤 그 연광철 교수라는 분을 새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부르는 그 겨울 나그네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목소리가 정말 너무나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더 많지만 그 두 분을 통해서 저는 바리톤의 그 진정한 가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은 제게 계속해서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저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그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때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잊어버리면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동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감동이 내게 어떤 힘으로 왔었는지를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내 삶을 일으켜주는 힘으로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의 큰 영적인 자산이죠.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요.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나는 그런 훈련의 장소요 과정으로서 희생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때는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또 기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최상의 가치가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최상의 가치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평론이, 세상의 어떤 평가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지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화산이 터져서 나오듯이 생명의 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현하는 나의 삶의 실제 상황이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돈을 벌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그리고 마음에 계셔서 마음의 중심에서 존중받으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목표로 사는 인생.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확신한다면 정말로 21세기에 우리가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부르십니다. 거룩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숙과 성화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거룩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잘 나오나요?
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받은 것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같이 동일한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룩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구별된 그 자격과 위치 속에서 이제 그분의 최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거룩의 차원에서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백성들의 아주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염원하고 겸손하게 주께 의탁하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성경적인 거룩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단원으로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의 통로를 얻어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거나 막혔기 때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막힐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필요하고 절실한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중심 속에 갇혀서 내게 절실한 것들 몇 가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런 나의 삶 속에 해당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가꾸어져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교회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며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우리의 겸손한 태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품이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우리 사회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은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꼭 구별되어 계셔야 하고 그것은 멀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허황되거나 아니면 거짓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고 아 이것은 뭐 글쎄 그냥 뭐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차원을 계속해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실해야 하는데 우리의 외형적인 세속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위해서 절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진리와 본질에 대한 절실함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이광희 집사님의 이 아멘에 힘입어서 삽니다. 정말 보고 싶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진리와 본질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칭찬해드리고 싶고 더욱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되었다고 하는 수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꾸자꾸 우리를 도전하고 쳐들어와서 나의 중심에 계속해서 굳은 자리매김이 견고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성격 죽여보는 것이죠. 옛날에는 10번에 한 번밖에 못 줄였다. 그러면 못 죽였다. 그러면은 뭐 이제는 3번, 4번 이렇게 죽여보는 것이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획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 나의 선함도 포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절실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복되도다 행복한 나의 백성들이여. 행복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마카리오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부르시는 또 애통한 자들을 부르시는 온유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오 복되도다 행복한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오 복되도다 행복한 나의 애통하는 자들이여. 오 복되도다 행복한 나의 온유한 자들이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행복의 가치를 더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실 때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끝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날마다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갈구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은 성도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외형적으로 일단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것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형적인 것을 치우치게 되다 보면 항상 형식주의, 항상 그리고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두 가지 변화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마음, 그 절실함, 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용어로 다른 표현을 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요약은 좀 다수 카피를 해서 교회 홀 데스크에다 놔뒀으니까 요약을 가져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의 성취가 일어나는 길을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막중한 무게가 실린 기도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아 뭐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것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신앙은 절실함입니다. 나의 상황을 향한 나의 조건을 향한 절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절실함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아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까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9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구해서 성취해서 행복해진 사람. 진정으로 행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복함을 추구하고 찾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두 번째 부류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가늠할 수도 없었던 그런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날마다 열려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나의 이런 그 내면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또 나의 절실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 미흡한 것들이 많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복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삶의 일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길에서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심령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